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 오기 전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멸망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수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차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에스라에 의해서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 때 와서 3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에스라 때 성전을 건축했다면, 재건을 했다면 수룹바벨 때부터 이제는 느헤미야 때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오늘 8장에서부터는 그런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 8장부터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시간적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저걸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셔야 구약성경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들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생기시게 돼요. 저거를 이제 개념을 갖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을 다 짓고, 성벽을 다 짓고 났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다시 와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은 스스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까지가 이제 7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성전을 질 수 있었던 것,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들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두 가지의 모습. 참 신앙은 넉넉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지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해요. 행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진리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눈 뜨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잠자던 제자들 깨워가지고 가자 했어요. 가자, 내려가자, 십자가를 치러 가자, 십자가를 치러 가자,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자, 이거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여러분 신앙은요 동사입니다. 신앙생활은 동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절대 신앙생활은 관념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념적이지 않았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너희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 뭐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갔어요. 8장으로 넘어오면서 건축 이후에 이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1절에 보면 누구예요? 다 광장에 모여서 누구에게로 말씀을 가져왔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어요. 역사 에스라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좋은 책 읽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분이 말씀을 가지고 읽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이 에스라서 10장 이후에 잘 안 나타나, 14년 만에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가면서 한 14년의 공백기를 두고 다시 에스라가 나타나세요. 왠지는 잘 몰라요. 뭔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에스라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튼 나타나셨을 때 이분에게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육을 받는 것은 말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동네에서 누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잘 가르쳐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제가 허락한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말씀 배우는 것과 큐티 나눔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큐티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감동했던 것, 그걸 나누는 건데 거기는 성경 해석적 요소가 잘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뭐 나누고 그럴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되고 꼭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 교회에서 허락이 된 분들. 그래서 교회 직책 보면 전사님들 계시고 강도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강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강도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강도사부터는 이게 노예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고시를 봅니다.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나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교회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MDV를 나와야 돼요. 7년의 교육을 거쳐야 돼요. 신학대학원 3년을 반드시 거쳐야지 강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조직신학 시험 보고 성경 시험 보고 교회사 시험 보고 헌법 시험 보고 신조 시험 보고 교리 시험 보고 많은 부분을 봐요.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다 보고 설교 테스트까지 해요. 프로에서. 그걸 다 패스해야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대 배우면 안 돼요. 아시오? 동네에서 유명한, 어디서 유명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느 분이 오셔서 성경을 잘 가르친데, 그런데 쫓아다니면 우리 에덴교회 교인 아닙니다. 아셨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몰래 다녀요. 그런 분들은 진짜 나쁜 분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몰래 다닌다든지 쉬쉬쉬쉬 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알아가지고 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서로 민망한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근데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예, 왜냐하면 참 이단들이 많이 그러고요. 잘못된 사람들은요 당당하지 못해요. 가짜는 당당하지 못해요. 사이비는 내놓고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솔깃하지 마시고 또 어떤 뭐 큰 은사가 있는 분이라 그런데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 절대 쫓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으로도 여러분 충분해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잘 못하는 분들이 이상한 불량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불량식품이 처음엔 괜찮죠. 예,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병듭니다. 여러분 늘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경이 정말 배우고 싶거들랑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정말로.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모세오경의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 아주 귀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세요. 여기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들이 있죠. 모두가 은혜가 필요해요. 모두가 다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남편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요. 아내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따라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남편이 연약할 때 아내가 말씀으로 붙잡아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연약하면 남편이 말씀으로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남편이 믿음이 식어지면 아내가 따라서 식어져요. 아내가 식어지면 남편도 식어져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제가 보면 부창부수 같아요. 그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이 연약해지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 수도 있죠. 연약해질 수도 있죠.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한 사람은 진리에 입각해서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가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로 세움받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어야 돼요.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지 관계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같이 어울리고 밥 먹다가 보면요, 같이 병들어요. 그래서 어울리면 안 돼요. 어울리면. 기도를 해주고 오히려 말씀을 권해주고 그래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 한 6시간 정도를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강단에 세워서 이분이 나무강단 그러니까 뭐 이런 나무강단이 아니고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렇게 좀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5절에 보면 참 감동적이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받겠습니까? 일어났어요. 아주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그랬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영화처럼 그려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영화처럼 한번 가만히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가, 감동적인 모습인가. 지금까지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없이 살았어요?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주서 들은 얘기 갖고 살았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갖고 살았어요.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강론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살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소수의 레위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전해졌지 모든 백성들에게 잘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포로 시대였으니까 뭐 그랬겠고 그전에는 뭐 포로로 잡혀갈 만한 시대니까 망할 때였으니까 말씀 가까이 안 했던 세대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전이 회복되니까 제사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갈급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뭐냐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싶은 게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 하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 뭐 하고 싶어.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찬송이 좋아. 찬송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궁금해. 그럼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작이에요. 시작.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부름의 단계, 부름의. 그럼 그 부름의 단계가 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진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찬송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때 은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경배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그 초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면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참 귀한 시간이죠. 그랬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예? 이게 뭔지가 이렇게 실감이 나야 돼요. 이렇게 우는지를 이 사람들 왜 울지 이러면 안 돼요. 이 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굉장히 감격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 다음에 어떤 은혜가 또 필요하냐면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냥 그 말씀 앞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감히 몸둘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냥 성경 편하게 읽다가 갑자기 무릎 이렇게 자세를 고쳐앉고 무릎을 꿇고 감히 이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이런 실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실감들, 그런 실감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머리맡에다 놓고 자다가 이렇게 몇줄 보고 읽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히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발딱 일어나서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서 종이 쪽 하나 들고 와서 척 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읽는 사람보다 계급이 훨씬 높아요. 그래도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 무릎 꿇는다니까요. 왜요? 이 사람의 권위예요? 이 종이의 권위예요? 종이의 권위. 이 종이에는 누가 썼길래?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앉아서 그냥 읽어봐라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사사로이 읽고 푸는 것도 안 되거니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사실 이렇게 귀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도 좀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성경들 들고 다니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각 편하게들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종이의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마음가짐 같아요.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전화기 속에 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잘 밑줄도 치고 집에서 볼 때 딱 성경 읽는 자리에서는 줄도 치고 이렇게 보고 좀 정독해서도 보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메모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메모도 하고 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태도, 일어서서 울면서는 못 읽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우리 스마트폰 있는 분들만 아멘? 주일날 제가 문 앞에서 조사할 거 성경 들고 오나 안 들고 안 들고 오면 예배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어. 성경 들고 의복을 갖춰 입고 예? 주일날은 좀 그러제니까요. 정말 예? 제가 언제요? 토요일이고 뭐 이럴 때 보면 그 주일날 이른 아침에 요로 지나오다 보면 그 몰몬국 건물 있잖아요. 참 그 애을은 할 것 없이 딱 정장 갖춰서 갈 때 보면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그거 보면 되게 부럽지 않으세요? 보기 좋고. 그 사람들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옷이 뭐라고. 근데 뭐래니까요. 그런 태도들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경외하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 믿음.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같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누가 일어나라고 시켰겠어요? 울라 그랬겠어요? 머리 땅에다 엎드려서 이렇게 그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스스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은혜들을 입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은혜 입지 않으면 사실 이게 안 돼. 이게 잔소리에서 되어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그러니까 다 울고. 근데 또 이게 울면 안 되는 날이에요. 지금 언제냐면 이때가 7월 1일이거든요. 이제 민수기 신명기 때 보면 레위기 보면 절기가 7월 1일부터가 뭐냐 하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에 성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절기.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절. 그리고 15일부터가 초막절 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성경을 뭘 보는 거냐면 이 당시에는 성경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오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절기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절기들이 읽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그래서 태양력을 쓰다가 8장에 와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면서 7월 1일이라는 종교력을 씁니다. 이때서부터 종교적 기념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일단 기쁘게 먹고, 그리고 예비치 못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 훌륭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기뻐하는 건 정말 큰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다른 기쁜 일도 많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사는 삶, 이 사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아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늘 기뻐하는 삶. 분명히 슬퍼할 만한 상황인데 안 슬퍼요. 그러면 그 능력이죠. 울만한 상황인데 안 울어요. 그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고한데 괜찮대요. 그리고 아니 괜찮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괜찮. 이러면요, 이런 분들한테는 별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기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원수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데서 성전 짓게 하시고 중단됐지만 다시 성벽 짓게 하시고 흩어졌던 우리 민족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살게 하시고 지금 다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을 기뻐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뻐하면 이 세상도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탄도 감당치 못해요. 사탄이 감당치 못해요. 사탄은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은혜 없는 곳. 은혜가 없으면 생기는 게 뭐냐면 불평이잖아요. 불만족이잖아요. 불평과 불만족 있는 사람이랑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랑은요 얘기해도 안 싸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랑 싸우게 되냐면 늘 부정적이고 불평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터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늘 즐겨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힘들 수 있고요. 아프실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이민자의 삶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예, 우리가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말 잘 안 되고 처음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불편한 일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게 능력이 돼요.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한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폭풍 가운데서도 좌정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메일을 하나 봤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팔 또 지진 났는데 거기 선교사님들한테서 연락이 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진이 또 났잖아요. 또 났는데 막 돕고 그러다가 또 지진이 나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시 아주 큰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돕는 분들도 어떤 NGO라든지 선교사님들도 뭐 집안에는 다 못 들어왔으니까 다 나와 있대요. 나와서 있는데 또 48시간 안에 또 지진이 온다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나와 있다 보니까 다 공포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예,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럴 때가 사실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 네팔은 히말라야가 카트만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샤머니즘의 온상지거든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근동 지역, 그 다음에 좀 왕래하고 나서부터는 그 히말라야 주변에 있는 큰 샤머니즘, 인도, 이런 데들이 이 참 불교, 힌두교, 뭐 이런 아주 샤머니즘 이런 거에 온상지들인데 하나님 이 기회에 모든 악의 진들이 파하여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이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달라고. 안타깝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땅에 다시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네팔이 0.4%인가 그래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복음주의 쪽으로 참 낮은 지역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사실 많이 들어가 계세요. 많이 활동들 하고 계신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약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회복돼서 그 땅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13절부터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나팔절이 7월 초부터 있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 있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 거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같이 광야에 나가서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내는 귀한 절기였어요. 그걸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하니까 뭐 망할 수밖에 없었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70년 동안 어디서 했겠어요? 못했어요. 돌아와서도 못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00여 년이 지났어요. 120, 30년이 지났지만 못했어요. 지금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다시 한번 장막절이 시행이 정말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몇백 년 동안 못했던 일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막을 짓고 정말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17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절기를 지킨 거예요. 절기를 기억한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살고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장면입니다. 후대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모든 가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로 절기를 지켰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참 능력 있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말씀은 자꾸 공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아주 귀한 헌신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살아야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선배들 세대를 보면. 언제부터는 공부를 했어요.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기도 학교를 했어요. 기도 훈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네,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천적 능력 없이 사색적이고 학문적인 것으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남녀 전도회 분들 이렇게 보면 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참 제가 보면 에스라랑 느헤미야 같은 분들 같아요. 실력도 좋고 믿음도 좋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로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늘 기도해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훈련되어서 세상에 내보내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내보내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페르시아 바벨론 고위 관료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배부르고 등따시게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자자손손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고생스러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까 찬양했어요. 찬양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면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귀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남녀전도회 헌신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정말로 그런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사남녀전도회면 정말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어른들 아니고 제가 사남자분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예, 역사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아까 김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하다가 둘이서 가슴을 치는 아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박사가 좀 공부하는데 논문 타픽을 미국 목사님이 제시를 하는데 크로징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가를 논문 제목으로 내놨대요. 교회가 문 닫게 생겼을 때 어떻게 안 싸우고 재산 정리 잘하고 성도들을 잘 믿음 잃지 않게 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지가 목회학 박사 과정에 논문 제목으로 제출을 했대요. 미국 목사님이. 그 얘기를 둘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를 갖고 논문을 써도 시원찮은 판에 어떻게 하면 교회 문을 잘 닫을까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슬프더라.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인데,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감히 인간들이 문을 닫고 안 닫고 떠들고 어떻게 하는 게 잘 닫는 건지 그걸 공부를 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그냥 적당히 뭐 예수 믿고 즐거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안 믿는 인간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건 둘째치고 목사들이 박사 논문 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문 닫는지 은혜롭게 문 닫는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죠? 네?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명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같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